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수련 말씀 듣기 전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경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주 앞에 먼저 드리고, 오늘도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 속에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을 또 고백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에 말씀을 담아 주시며 귀한 종들의 심령 속에 귀한 은혜의 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의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로날로 우리 교회가 점점 역사를 더하여 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활동력 있고 능력 있는 능력 있는 힘에 사로잡혀서 온 교회가 말씀으로 풍성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하나님께 높이 찬양하는 찬양으로 충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몇몇 이러한 심령들에게도 같이 해주시고 같은 은혜를 저들에게도 베풀어 주심으로 다음에는 꼭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침입하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철장을 휘두르는 주의 이러한 권세로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말씀 선포하는 이 시간에 사탄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대상이 다른 무엇보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 믿음의 대상을 전부 성자 성령이시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될 때, 바른 신앙도 올바라 칠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바로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때 하나님을 알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수 없고 갈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를 분명하게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그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증거도 물론 하시고 성부에 대해서 또는 이 시대에 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시지만 특별히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알고 또 기도의 가치를 알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 그리스도론, 크리스탈라지라고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도 언제 변화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꾸어졌고, 지난번 우리가 공부한 요한복음 9장의 한 소경도 예수를 만난 그 이후부터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의 불행한 운명이 소망과 확신에 찬 삶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바로 알기만 하면은 있는 그대로를 바로 알면 그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또 믿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질 뿐 아니라 반드시 믿고 난 이후에 소망의 고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경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소경으로 있다가 뭐라 그랬죠? 지금 보는 이것이니이다. 새로운 변화의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그런 새로운 변화의 사실이 그에게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이것이 생겨집니다. 이상하다. 왜이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을까? 진리에 대한 확신이죠.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한 분인데 그를 믿지 아니할까? 이상할 정도로 그의 마음속에 진리의 확신이 생겨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신실한 경배. 이와 같이 새로운 변화와 진리에 대한 확신과 신실한 경배는 바로 그리스도를 바로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성서의 뚜렷한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부활주를 앞에 두고 지금 이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사순절은 이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한 40일 정도 고난 주님이 40여 일 동안 예루살렘에 오가면서 고난당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묵상하면서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헌신을 재다짐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론, 기독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오늘 명칭과 본질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문제, 또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선지자직, 또 왕직, 이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어떻게 수행하시느냐, 그런 문제를 좀 취급해 보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생각함으로 우리가 한몇 주간 동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사람 또는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사실 그게 힘들다 그래요. 그 내용을 갖다가 그 사람의 내막을 잘 알고서 또는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다 결부를 해가지고 함축성 있게 한마디로 표현하는 이런 상표와 같은 것이 이름인데, 이름을 짓기가 참 힘이 든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이름은 그 사람과 사물에 가지고 있는 내용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의 용어, 성경에는 많은 이름이 나오죠. 지명 이름도 나오고 또 사람 이름, 또 어떤 사건의 이름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성경적 용어는 특별히 내용을 가지고 있는 뜻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문이 뜻글자라 그러잖아요, 한문이. 그런데 히브리어의 그 단어는 특별히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담 할 적에 아담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아담. 히브리어의 그 원어의 뜻은 붉다는 뜻이에요. 붉다. 진흙이 팔레스타인 근방에 그 진흙은 흙은 되게 붉은 흙인데 황토기 많은데 여기에 진흙을 하나님이 취해가지고 그걸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붉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아담이라 이렇게 지었지 않았겠느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경우도 처음에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아브, 람, 그 다음에 사라라 그랬죠? 사리라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는 언약을 받았고 약속을 성취할 때쯤 되어서는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 지키라 그랬어요? 문패를 아브람,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 다음에 사라라 하라. 이걸 보면은 그 이름 자체에 열국의 어미요, 열국의 아비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성경에 보면 이름을 변경이 많이 있죠.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꿔졌어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사울의 이름이 뭘로 바꿔졌죠? 네, 바울로. 작은 자라. 큰 자가 작은 자라. 이걸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명칭과 이름은 아주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그 이름의 의미를 조금 우리가 찾아가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의 계시를 통해 주시는 의미를 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명칭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성의 해석 방법의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성경은 여러 가지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다음에 주라.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 랍비. 또 어떤 사람은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심지어 미친 자라, 죄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지어주신 명칭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였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간직한 명칭 다섯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입니다. 말씀드릴 적에 가능하면 저 다른 가지 말고 저를 다 쳐다보시면 감사하겠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시대의 모세 후계자인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죠. 여호수아. 그리고 선지자 가운데 호세아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인 여호수아. 성경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한두개 구약에 나오는데, 원래 여호수아의 본명이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눈의 아들 호세아. 그런데 그 모세를 따라다니는 바람에 그 이름을 갖다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모세가 바꾸어 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인데, 바로 이 구약 시대에 그이 호세아와 여호수아의 그 이름을 헬라어 신약적 용어로 바꾸어 번역한 것이 바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이름은 그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가 주려가신 사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꿈을 꾸고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꿈속에 나타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자이시니라. 이걸 보면 예수의 이름이 거저 붙여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붙이시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자이십니다. 구원의 의미로서 그 이름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살아 사역하실 때에 늘 종종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라. 이걸 보면은 완전히 자신이 많은 사람의 목숨을 줌으로써 구원을 하시러 오신 분인 것을 주장한 걸볼 때에 그의 예수라는 그 구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분의 사역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말씀인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써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기만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은 그런 단번에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 히브리 10장 19절, 20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편에 당당히 나아가 그를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사한 길이 그로 말미암아 열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게 돼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또는 사탄의 권세, 그것들이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경배할 때라든가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 이 마귀가 언제나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이름이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제일 치료책이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접근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할 때는 그가 겁을 냅니다. 그래서 다 따라서 하다가 기도 따라서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 이름을 꼭 부르질 않아요. 그 어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저그 취급한 사람, 이런 기도원에 그 친, 같이 공부하는 그 친구인데, 그거 한번 갔더니만, 아,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온다 그래요. 눈만 쳐 감으면 벌써 저 하나님이 서 계신 걸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뭐 이상한 그 신비주의에 빠진 이런 세계죠. 그래, 그런 사람들이 올려와가 귀신 들린 사람이죠. 와가지고 이 사람을 치료할 때는 성경을 꼭 읽도록 하고,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꼭 따라서 하도록 한대요. 따라서 하도록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얘기는 꼭 따라서 하지 않으니까 도망가 버린대요. 그래서 그 불러다 놓고 꼭그 이름을 따라서 하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마지막에 따라서 할 때에 그와 그 사람이 그냥 경련을 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일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예수의 이름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 이름 자체가 마귀는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어떤 상태에 놓였든지 간에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의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책감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가장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마음의 답답함이에요. 죄책감. 그 용기가 없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이런 죄책감 속에 빠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신뢰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그래,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기도가 안 나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을 계속 반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여, 예수여, 주 예수님, 라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우리가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이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죄 지은 이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과 또는 우리의 옛사람의 세력, 그 옛사람이 한번 세력이 우리 속에 작동하면은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먹은 대로 해요. 마음먹은 대로.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삶은 단순한 지식적인 개조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근본 자체 옛사람의 세력부터가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의 삶 속에 성결의 삶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수 있지. 그러지 못하게 되면 힘드는데 누구든지 옛사람이 있거든요. 옛사람. 그래, 항상 이 바울이 늘 오늘 아침에도 말씀했지만,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 나라는 것이 옛사람의 세력인데, 바로 이런 악한 불처럼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우리의 옛사람의 정욕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의 이름이 그것을 구원할 수 있다고 성경이 두려우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현실적 난관을 당하여는 안전뱅이에게 무엇을 주었죠?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 같이 그 기도하는 동기였는가 봐요. 우리가 앞으로 이 사랑교회로 좀 제가 요새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좀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기도는 좀 주책이 없어야 돼요. 좀 소리를 지르든지 그저 뭐 매끈하게 우리가 할수 있겠지만 대중기도 할 때는 간단하게 하면서도 요약적으로 아주 이름을 짓듯이 함축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나 개인기도는 깊이 그저 소리를 지르든지 좀 주책없이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할 때에 은혜가 풍성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저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 기도를 하러 가는가 봐요. 은혜를 받은 이후에 두 사람이 나이별로 따지고 보면 베드로가 나이가 상당히 많았고 요한은 가장 어린 제자였는데 둘이 같이 손을 잡고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성경 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안전뱅이가 거기에 돈을 포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아니겠어요? 그 앞에 가서 뭘좀 달라고 하니까, 아, 베드로가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변화를 받고 그 이름의 구원의 역사를 그가 알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난관 속에서도 안전뱅이와 같은 절망이지만 여기서 나오게 할 수가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게 주목하라.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그러라. 그러놨어요. 한국에 그저 요새 뭐 한창 그 부흥에도 그 많이 인도하시는 그 이천성 목사님, 네, 그분 그 어떤 사람을 통해 그 얘기 들었는데 그분이 아마 그런 식으로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역사를 일으켰는데 왜 우리는 할 수가 없는가? 성경을 아주 어린아이처럼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런 믿는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서 정말 기도를 하고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주 옛날 깡패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명동 거리에 그 모든 양복짐, 술짐, 모든 건다 자기 거라 그래요. 그럼 자기, 괜히 자기 소유가 아니라 그냥 가서 한마디만 척 하게 되면 그저 몇 벌씩, 양복 매년마다 몇 벌씩 바친대요. 매 칠마다. 그 다음에 술 잔뜩 먹고서 나가게 되면 붙잡지는 못한대요. 잡았다면, 야, 뭐, 나 저 암흑이야. 이러면 끝난대요, 그걸로. 이렇게, 깡패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 바꿔지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성경을 읽게 되니까, 성경의 그런 문제점들을 갖다가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는 이런 그, 훈련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나도 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면 너는 앞으로 이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되겠다 이런 그 확신을 주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안전뱅이가 진짜 그 저 몸을 못 쓰는 안전뱅이 거기 안 차를 타고 그 버스를 같이 타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거기 앞에 가가지고 정말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냥 걸으라고 그냥 소리쳤는가 봐요. 그런데 그러게 걷게 될 줄 알았더니 미안하지만 걷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굴이 홍당무가 되고 이쪽에 앉아있던 안전병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 이름을 걸으라고 하니까 아 그냥 이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다 해서 그냥 서로 얼굴이 빨개졌는데 나중에 2차선 보면 그저 도망을 그 버스 빨리 창피해서 내린 이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내게는 이거 안 줍니까? 그래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를 또 그 사람을 만났대요. 이래가지고 한 두 번, 세 번째 가서 진짜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그 일을 했을 때는 그 역사가 나타났대요. 그 이후부터 이 사람이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현실에 어떤 난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꼭 우리가 뭐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꼭 그것만을 중점적으로 생각할 것만 아니지만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만을 신뢰하고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될 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구약의 메시아라는 이름의 헬라적 번역입니다. 아까는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의 무슨 이름이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헬라의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구약의 메시아,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 메시아의 헬라어로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본래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이름은 구약 시대에 보면은 그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이 있었는데 왕 직분을 세울 때 꼭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예후왕을 세울 때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죠. 역대상 9장 16절. 잘못했네요. 예후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고, 예, 사무엘상 10장 1절 한번 봅시다. 제가,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사울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렇게 왕을 세울 때라든가 제사장과 또는 선지자를 꼭 세울 때는 기름을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여기에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를 가리키며 혹은 성령의 세례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붓는 것은 성령을 붓는 거예요. 성령.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이 왜 선지자들에게 필요한가? 그것은 선지자들이 하는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그저 자기 마음 나는 대로 얘기하나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은혜 조금 받았다 하게 되면은 그저 자기 마음 나는 대로 그저 막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함부로 지내가지고 마치 무당 붙하는 식으로 기독교의 이 정말 순수한 진리를 파괴해버리는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만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 성령을 성령이 지도하는 뜻을 바로 할 때 그것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을 반드시 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붓다는 건 성령 은혜를 받는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그저 하나님 자기 멋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 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예법이 있습니다. 그 예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리면서 드릴 때에도 그 순서에 조금만 어긋나도 하나님께서 그저 안 돼요. 그래서 나다카 아비오는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다른 불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다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저 제사장들은 옷에다가 방울을 닫네요. 방울을. 그래가지고 방울 소리가 걸어다니 딸랑딸랑 나잖아요. 그럼 딸랑딸랑 나면은 아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경배를 예물을 드리는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없으면 아 이거 잘못 드리다가 죽었구나. 그래서 끈을 이렇게 해가지고 끄집어냅니다. 그 죽은 시체를. 그거 가지고 들어가다가도 죽으니까. 이거 보면 참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해서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그 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꼭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가 그 우리가 늘 암송하는 그 있잖아요. 아론의 수염에서 뭐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온 옥기에 옥기에 스미는 것처럼 거기에 관유를 부었는데 이 관유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 수가 없어요. 많이 그 만들었다가는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특별히 쓰임 받기 위해서 만든 기름인데 그 기름도 상등품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부었도록 했는데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 그저 자기 마음 나는 대로 통치했다가는 나중에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신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세례의 기원이었어요. 흔히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를 다시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중생을 받고 예수를 진짜 믿는데도 또 성령 세례 받기 위해 그 사람들의 성령 세례는 뭐냐면은 방언하고 심지어는 방언을 강조하고 그런 외적인 표현이에요. 뭐 불체험, 그 다음에 입신을 한다든가 이런 성령 세례를 다시 받기 위해서 저들이 무척 애를 쓰고 또 심지어는 따라서 하도록 하고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성서에 근거한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이미 구약에 나타난 이 삼중직과 관련되기 때문에 바로 구약에 나타난 세 가지 직분에 임했던 이 성령 세례가 누구에게 임했냐면은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임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예?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게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았다는 말은 없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장차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여기 불세례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심판을 상징하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불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심판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세례라는 의미가 단순히 성령의 축복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심판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 때는 불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고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받으신다면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 순간 그 자체가 성령의 세례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저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은 그 자체도 누구에게 이끌린 겁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서 다른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절 예. 예, 자 여기 보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이 이끌렸다 그랬어요. 이건 언제 이런 일이 나타나면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물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물세례를 받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래가지고 세례를 받아서 나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읽어보면 그때 벌써 성령 세례를 그분이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언제 받았냐는 그것이 알 수 없지만 그가 육신으로 오신 후에 성령의 잉태부터 그 다음에 성령의 그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분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음을 받으신 것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요, 그다음에 제사장이요, 왕의 세 직분에게 임했던 이 직분에게 임했던 이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그대로 임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요, 그다음에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직분을 이 시대에서 그대로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이 성령의 그 새로운 은혜를 받지 않아도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었지만 왜 그런 공식적인 선언이 필요했냐면은 그가 장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자신이 하는 일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힘입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성령 세례는 이렇게 언제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을 잉태 될 때, 그 다음에 물로 세례를 받을 그때의 성령 세례가 그에게 임했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령 세례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머리에 임하면서 온 교회,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온 교회 임한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사건은 그저 그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상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것처럼 오순절의 사건은 바로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때에 바로 성령께서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해 그때 성령의 세례가 온 교회에 주어진 거예요. 왜 그때 주어졌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높아지기까지는 여전히 교회의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는 교회의 주였죠.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되기까지는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의 이런 과정을 통과해서 온 무리를 다스리는 천하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는 바로 교회의 머리로서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와 붙어있는 모든 지체인 교회에 근본적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 세례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를 시인만 하면은 성령 세례 받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걸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오늘날 참 혼란을 많이 빚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성령을 세례를 받았다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 세례가 물론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건데 근본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었을 때 오순절 그때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서는 교회가 완성된 겁니다. 그때가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에 성령의 세례를 부으심으로 온 교회에 성령 세례를 받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고린도 전서 12장 13절에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자기 힘으로 된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 진실로 그 사람이 주님이다. 그저 뭐 주라고 작게 부르든 크게 부르든 예수 이름을 진실로 믿고 구주로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성령이 이미 와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머물러서 성령의 세례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그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그럼 전혀 받을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날마다 그의 은혜를 강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 세례를 한간에 있어서는 성령 세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받기 위해 또 기도를 하랍니다. 그저 어떤 사람은 방언을 그저 교습을 시킵니다. 따라서 하라. 날랄라를 수십 번 하라. 한 시간 정도 날랄라를 따라서 하라. 그러면 혀가 꼬부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날랄라 되면은. 그리고 나중에 날랄라 이상이 되면 아, 그 방언 받았다. 사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은혜의 세계에서는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있다고 우리는 어느 적은 미소한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성서적 방법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잘못되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뭐 방언 못하게 되면, 그건 저 뭐, 개보다 못하다. 우리 입에 있는 개도 방언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귀한 성령의 은사를 다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결론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어요. 저들이 성령 세례를 다시 받기 노력하고 애써 사모하는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은 성서적 기반을 두고서, 비록 저들이 성령을 바로 못 깨달았지만 그 사모하고 열심히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는 그런 정성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받을 필요가 없지만, 성령께서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항상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능력 있는 그의 삶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제사장이요 왕이요 또는 선지자의 귀한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항상 구해야 되는 그런 능력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계속 그 은혜를 강구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자라는 명칭이 그리스도가 가진 명칭입니다. 여기에 인자라는 명칭은 왜 붙여졌느냐?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과 관련이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란 말을 많이 사용하셨죠. 아마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이름을 붙인 이름은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기도 했고, 또는 동등된 자라, 하나님과 하나다 이런 말씀도 했지만, 특별히 인자란 말씀을 많이 사용하죠. 인자. 인자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하여금 알리하리 합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뭐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걸 보면 인자란 용어를 굉장히 많이 수없이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고 승천하신 이후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탕에 맞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이게 중요한 명칭인데,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이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까지 한번 다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기 보면 인자를 봤어요. 물론 그리스도를 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돌탕에 맞으면서 하늘문이 열린 그러한 위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인자의 모습을 그가 바라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귀향살이 하면서, 그가 어느 환계 때는 도미시안 환계 때 그저 죽이려고 기름 감아서 집어넣었어요. 근데 안 죽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참 하나님이 살려주는 사람은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부동이 들어가서도요, 하나님이 사명이 있고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는 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기름가마에 집어넣었는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하면 고생시키나 해가지고 반모섬으로 귀향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주일날 그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에 그가 첫 번에 본 계시의 환상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다같이 13절, 1장 13절 시작. 촛대의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 여기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뭐라 그랬어요? 촛대 사이에. 이 촛대는 뭐를 가리킵니까? 촛대는 뭐를 가리켜요? 촛대는 비밀과 일곱 촛대라.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가리킨다. 일곱 교회를 가리켜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상의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그가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던 용어요.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도 스데반과 또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하는 가운데 계시 속에 바라본 그런 현상이요, 그런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자라는 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용했느냐? 그러니 우리가 인자하게 되면은 이런 명칭의 의미가 뭡니까? 인자. 써놓으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아, 사람의 아들이니까 그저 인간적인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겠거니, 인간성에다가 우리가 거기에 많은 점수를 주는데, 사실은 인자라는 명칭은 인간 성품보다는 신적 성품의 요소에 더 강조를 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그 어떤 학자들은 인자라는 그 말을 갖다가 표현할 때 자기가 그 원문에서 볼 때 인자라는 말이 번역이 잘못됐다 그래, 번역이. 그래서 인자하게는 우리나라 번역 인자하게는 사람의 아들이 하니까 너무 인간적인 성품에 이런 강조를 두고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인자라는 그 명칭은 신적 성품에 강조를 둔 겁니다. 뛰어난 성품을 가지신 그런 분인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도 어떤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위에 그 천장을 뜯어가지고 중풍병자를 내려놓았을 때에 됐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찾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자기가 뭔데 목수의 아들이 죄사하는 것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감히 그런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참나마도다고 해서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이 왜 마음속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 이렇게 얘기를 한 말을 갖다 너희들이 왜 수근수근 되느냐?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합니다. 거기에 보면 자신을 인자라고 그랬어요. 여기 인자라는 용어는 그저 인간적인 그 성품의 그 부분을 예수님이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구약에 근거를 두고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메시아가 오며 장차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그 아들이 와서 이 땅 위에 능력으로 통치할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때의 그 분을 근거를 두고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 어떤 사람은 당대의 그 묵시문학이라고 해가지고 말라기서부터 그 마태복음까지 보면은 그 한 400년 기간 그 암흑시기라 하는데 그 시대에 많은 묵시문학이 있었어요. 이 묵시문학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글을 쓰고 또 뭐 이상한 신비스러운 이런 글을 막 써가지고 문학서인데 이런 글 속에 보면 인자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 인자는 구약에 나타나는 다니엘이라든가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그 성품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할 때는 그 인자란 용어, 예수의 용어가 여호수아와 다른 그 호세아의 명칭을 딴 것처럼 또 그리스도의 명칭이 그 메시아의 명칭을 딴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할 때는 구약의 그 신적 성품을 가지신 그 명칭을 자신에게 적용한 거예요. 다니엘 7장 13절 한번 봅시다. 다니엘 7장 13절 말씀. 다니엘 7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니엘 7장 13절 말씀. 13절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이상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는데 그 환상 가운데 뭐를 보았습니까?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뭐를 타고 왔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이 하늘 구름이라는 것은 능력을 가리킵니다. 능력.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성부를 가리킵니다. 성부에게 나와서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뭘 줬습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분 앞에 드렸어요.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성부 앞에 드린 자는 누구냐? 그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쭉 계속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피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세우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는 의미에서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저 예수님이 못마땅해서 돌로 쳐 죽이려 하고 별의별 궁리를 다 했잖아요. 우리가 요 한번 공부해 보면은 그저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담대하게 자신을 인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증거했습니까? 그때 보면은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마태복음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표현한 용어가 아주 이상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도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귀신 쫓아내는 것이 자기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벌은 귀신의 왕인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 귀신을 쫓아낸다. 그 말도 되지 않아요. 솔직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을 너희가 내가 쫓아낸 걸 봤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임하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 하는 게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벌써 임하였느니라.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더 강한 자, 더 강한 자가 이제는 와가지고 이 시대를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세대를 이 악한 시대를 지금 침노하는 것처럼 천국이 침노하는 이런 때가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걸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왕 되시는 그런 명칭에서 그가 인자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인자라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을 때 뭐 장차 천국이나 가겠다 이런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가 이미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명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걸 언제나 증거했습니다. 이건 예수님도 증거하고 사도들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계속 증거한 메시지가 그 주제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도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왕권이 오심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이거 무슨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나라의 그 즐거움과 평안과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지 못한다면 그런 마음의 두려움과 의식이 없다면 그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벌써 임하여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긴장감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그 나라를 섬기고 정말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왕께 경배하고 순종하는 이런 태도가 자발적으로 생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없다면 그 나라가 임하였다는 이 사실 주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수납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이미 그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장차 그 나라는 다시 또 오지만 이미 임하여 있는 그 나라가 겨자씨의 성냥처럼 장차 그 나라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들은 인자의 특별한 권위 가운데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구원의 보장을 받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지 생각할 때는 정말 맥이 빠질 때가 많아요. 또 이 교회를 하다 보면은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승천하신 그 인자께서는 지금도 절대 능력의 손으로서 일곱 촛대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붙잡으면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도 하나님의 교회를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서 계속 이끌고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자의 명칭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으로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게 널리 붙여진 용어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친히 부르신 거죠. 세례 받으실 때라든가 또는 변화산 산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부르신 명칭인데 이 명칭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그것은 근본적으로 성부에게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이 명칭을 우리 잘못 오해하게 되면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에서 그냥 태어난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호와 증인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영원 세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성부에서 나오는 출생하는 영원한 출생을 그분이 하신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시작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성부에 속한 자로서의 그런 의미에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는 아버지를 이 세상에 가장 잘 보여준 분이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용어로 주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이 주라는 명칭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주라고 하신 적이 있죠. 주가 쓰시겠다라. 나귀 새끼 가져오라 할 때도 그랬죠. 누가 쓰겠냐 묻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라. 그런데 주라는 명칭도 사실은 예수님이 벌써 다 구약의 근거를 둔 건데요. 이것은 물론 부활 승천 이전에도 주님이었지만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정말 공식적으로 마치 그 왕이 재관식을 하잖아요. 재관식 왕이 무슨 그 뭐라 그럽니까? 교회에서도 뭐 목사 임직식을 하고 또 이 국가에서도 그 취임식을 하잖아요. 과거는 재관식이라는데 이 제간식을 할 때는 굉장히 아주 성대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된다는 사실, 모든 마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는 주가 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그가 부활 성천으로 그때부터 그 이름이 생겨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 다음에 36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 이거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써 주님의 주권을 그분이 다시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의 표현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이 세상에 오기 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로 말미암아 인정됐다 그랬어요. 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과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가? 그 말은 아니에요. 여전히 독생자의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여전히 살아계셨지만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분이 공식적으로 온 우주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그분이 주가 된다라는 사실을 그분이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부활과 승천의 단계를 통과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목숨을 내대며 복음을 증거하고 애를 쓸 때의 그 메시지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을 증거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가 된다는 사실.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그들이 어디 가든 증거를 했어요. 이와 같이 주라는 명칭은 바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명칭입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가 이 주권을 순종해야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이제 하는 명칭이 뭐였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라는 명칭,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인자라는 명칭, 또 하나님의 아들 주라는 명칭. 이런 명칭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이 명칭은 그분의 직접적인 사역과 또 우리의 실생활에 주는 유익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주여라고 부를 때 그저 뭐 맥이 빠져가지고 또 어쩌지 주라 부를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을 부를 때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걸 불러야 돼요. 주여!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그냥 꿈속에 어려운 사탄이 그냥 억눌림이 있으니까 주여! 이랬더니면 그냥 사탄이 쫙 도망을 가더래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 계속 이행되고 있어요. 주님의 주권. 이 세상은 주님의 주권대로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요새 그 마르코스 20년의 독재가 무너진 것을 우리 생각할 때는 그저 무너지겠거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계에 지금 통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봤더니만 신상이 깨뜨려진 게 어떻게 깨뜨려졌어요?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이 나타나가지고 깨버렸어요. 그랬더니만 신의 그 뭐 금으로 되고 은으로 되고 철로 되고 진흙으로 되고 이거 뭐 다 그냥 부스러기에 다 날아가 버리고 타작마당에 그 뭐야 그 밀처럼 겨처럼 다 도망가 버리고 남은 것은 돌만이 온 천하에 가득하더라.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 세상에 반드시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날마다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바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바보냐? 주권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그 일이 박살이 나버려요. 오늘날에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 인자의 왕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강요할 수 있는 중요한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명칭이 가진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즐겨 부르는 부름으로서 현실적 난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거라. 사실 우리 그 사랑의 교회 진짜 어려움이 지금 시작한 마당이, 뭐 시작하는 마당이 다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없이 시작한다는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죠. 어려움이 다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이 목사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저 생각이 옛날과는 틀려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뭐 말씀 준비 이것저것 하나에 정말 시간을 투자해서 깊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한마디 얘기 들으면 이거 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 우리 그 교인 가운데 이 전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럴 때는 아주 낙심이 되고 절망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 도움을 얻은 것은 그저 어려움 당할 때 현실의 난관에 봉착할 때 이럴 때 예수 이름을 부르자. 주여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나가자. 사실 그렇게 불러보니까요 이런 의미를 생각하고 불러보니까 마음속에 은혜가 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졌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명칭이 하나의 추상적인 명칭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자 되시는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조건이 없고 공로가 없지만 오늘날 우리가 어떤 난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안전뱅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로다.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현실화하게 하시는 주의 은총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이 사랑의 교회는 앞으로에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난관 속에 구원을 받으며 다른 사람에게 금가오는 옷걸이와 우리의 줄 것은 없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저들에게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살아 운동력 있게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치를 삶 속에 실행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르는 정이 온 교회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하름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름성으로 이 시간 우리 방금 들은 말씀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로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적으로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어려움 속 마음이 답답하고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용기가 나지 않고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 그럴 때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한번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교회 앞으로 나아가는 분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가 이제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는 줄 것 없지만 금가오는 어건이와 예수 이름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확신과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이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슬픈 마음 마음에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그의 삶 속에는 변화가 있다고 예수하오니 주님이여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사랑교회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예수의 이름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름이 얼마나 부르기 쉽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부를 수가 있는 이런 이름 이런 쉬운 이름을 아버지여 온 교회 성도들이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아버지여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자 같은 이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고호와 구원의 절대 약속을 가진 이 사실을 붙잡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와 같은 주의 주권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전에 위탁하여 싸움나이다. 제가 기도하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기 쉽습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너무나 쉬운 구원의 방법 너무나 쉬운 구원의 이러한 아버지의 지름길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 쉬운 키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또 교회가 나갈 때 어려움 당할 때마다 우리가 다른 걸 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로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는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심령의 문제, 아버지 당할 때마다 아버지여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구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이런 예수의 주권이 가득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 같은 이가 촛대를 붙잡는다고 했사오니 우리 교회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능적이는 손을 바라보고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그분 발맞춰 우리가 따라 나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생활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로 감사의 주 앞에 감사헌금 또는 십일조 헌금, 주일헌금, 각종 이런 헌금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여기에 주님이 이 헌금을 받으시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로 결심하고 어려운 난관을 하나님의 축복의 상황으로 바꾸어 놓기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 이 놀라운 축복이 예수 이름의 효능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